어느 인터넷 기독교 신문사에서 사람들이 어느 시편을 좋아하는지 그 랭킹을 조사했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열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시편 23편이 1등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열어보았더니 그건 2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편 23편은 노래 가사로도 많이 불리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은 한 번 정도 암송해 보기도 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시편 23편을 이기고 1등을 한 시편은 시편 1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편 1편이 맨 앞에 있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제일 와 닿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쭉 이렇게 나가면서 몇 절 뒤에 보면은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보다도 이건 저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찬송가 가사에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일치하느냐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면 세상살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마이다스의 손과도 같은 그런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 이거 아시지요? 이게 그리스 신화 마이다스 왕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 왕이었던 이 마이다스는 그때로부터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바꿔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그 사과가 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그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뭐 물 떠다 먹여주는 사람, 사과 먹여주는 사람 다 고용하면 되죠. 그까지 그 돈 없으면은 못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마이다스 왕 이야기의 결말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포옹하다가 만지게 되었고 결국 그 딸이 금덩어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금이라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딸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금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형제분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와 교인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요즘도 어렵지만은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새로운 여행사 연다고 하는 것은 모범적인 일이었고 그래도 그 사람 사업 잘 되도록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고 그분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가 돼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 사업이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만 잘 되게 된 것이 아니라 신방을 갔더니만은 얼마나 그 여행사 손님이 많은지 그 물 한 잔 얻어먹지도 못하고 저 혼자 한 비퉁이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 마음은 기뻤습니다. 주일날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분이 교회 앞에 내놓은 기도 제목은 사업이 속히 안정돼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더니만은 사업은 점점점 잘 되는데 교회는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했더니만은 오피스를 하나 더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해도 교회 못 나오는 분이 두 개를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 길로 그분은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맨하탄과 후라싱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LA, 하와이, 버펄로 할 것 없이 저 멀리 카나다, 토론토에까지 여행사를 차려놓고 사업 잘하는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목사님 그 사람 참 복받았네요. 근데 제가 본인이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분이 가진 그 돈은 사업은 잘해서 돈 많이 모았어요.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벌어들인 그 돈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악습관 때문에 자신의 인생마저 아주 위태한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금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든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든 이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일이 잘 돼서 술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한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교회의 성공이나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착오가 생깁니다. 교회는 세상과 낫고 세상보다 좀 덜하고 비슷한 거 이거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해주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보다 좀 나은 걸 기대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 예수 믿기 전보다 생활이 오히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이 황금 만드는 복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기는 한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된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인생,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점수가 이렇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2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과거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닦았는데 그 뒤를 이을 만한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하나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고향 바딴 아람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온 그 이후로 그는 아직까지도 이 이방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조차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고향 떠나온 이후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노인된 이 시점에 그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종을 많이 거느리는 족장이 되었거나 혹은 아주 좋은 장소, 그 좋은 곳에 정착한 지수가 되었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뭐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본문은 노년기 접어든 아브라함의 그 잘된 모습을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노년기 혹은 인생 말년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평가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노년기에 접어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이 평가서가 그에게 붙었습니다. 사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다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였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길에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때는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는 사막길을 갈 때조차도 하나님께는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바로 형통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탁월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무슨 우수함도 아니고 바로 그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어요.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 복받고, 보십시오, 누군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기도 중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꼭 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물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시루나 소쿠리 같은 거 들고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받겠습니다 하는데 받으면 뭐 합니까? 밑으로 다 빠져나 버리고 마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냐?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읽고 발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인생 말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에게 상속자가 없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 고백한 것을 참고해 보게 될 때에 여기 이 늙은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나 저러나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일단 말문부터 막히고 맙니다. 평소에 그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도 그 마땅히 전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보다 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이 종 엘리에셀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고향 그 머나먼 바딴 아람에까지 가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 소위 자기 며느리감을 뽑아오도록 전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요, 보통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래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어렵사리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원치 않는 피해도 있고 또 상처도 받고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점점 벽을 지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관계를 단절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날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담을 치고 벽을 쳤지만은 실제로 그 담과 벽은 자신만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맙니다. 결국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시켜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날 통해서 강물처럼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야 할 터인데 그것조차도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만 채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벽을 치지만 그것은 소위 소탐대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업을 잘 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었던 사업가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V 연속극으로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사꾼은 이익을 남긴다. 작은 장사꾼은 돈이란 이익 남기고 보통 장사꾼은 사업이라는 이익을 남긴다. 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또 이익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말 큰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데 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익을 남긴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남기고 사업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 남기는 것이 진정한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그 일화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성공하게 된 게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청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도리어 받게 돼서 사업의 활로를 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사람 남기는 장사꾼이 되라는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종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우셨다.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도 전달이 되고 결국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종으로 있으면서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갈 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기도 보면은 참 믿음 좋은 엘리에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 갖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비단 오늘 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얘기 비유로 해서 작은 자 대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용할 대상,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나에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이에 타산, 이에 득실만 따지다 보니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결국 그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바로 내 이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범사에 복받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라도 잘못할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어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혼자 비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돌이켜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은 선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에서 택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 밧단 아람 내 아버지 땅에 가서 데려오라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 위탁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당시 결혼 풍속을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에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신부가 시집 올 때에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보면은요, 이 시아버지도 한몫 잡습니다. 반면에 이 밧단 아람은 거꾸로입니다. 신랑이 되려면 돈 주거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결혼할 때도 보게 되면 아무데서나 이방여인 취하지 않고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라헬을 취하려고 그러다가 속아서 레아를 취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라헬을 취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표현이 취한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아내를 이 야곱이 얻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까? 무려 한 아내당 7년 동안 종살이. 그러니까 두 아내니까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장인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 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느냐고 하면은 그 동네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밧단 아람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년 품값을 지불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취하면은 한몫 잡을 수 있는 돈도 들어오는데 그 먼 밧단 아람에서 며느리를 찾으면은 돈도 주고서 데려와야 합니다. 왜 구태여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합니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사는 동네니까. 거기 누구네 집 그 딸 괜찮더라. 아이고 그 인물 한 반발하고 그거 좋아. 그런데 이 밧단 아람은 너무너무 멀어서 누굴 데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엘리에셀에게 위임을 했고 자기는 거기에 관여치도 못하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그저 좋은 며느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뭐 이 여인들을 인종차별하거나 뭐 이 사람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고 멀지만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멀지만 내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선택해서 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부모들이 자녀가 배우자 후보감으로 불신자를 데려와도 뭐 괜찮다 뭐 이러면서 쉽게 허락하는 편이죠. 교회 직분자들의 가정에서도 보면은 곧잘 자녀들을 안 믿는 가정에 시집장가 보내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렇게들 대답합니다. 목사님 미국에서는요 그건 뭐 자기들 선택이지 그거 우리 뭐 부모라고 해도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 지가 좋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제가 간혹 듣긴 하지만은 정확한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위감이나 며느리감 데리고 오면은 아주 결사항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완전 반대합니다. 그런데 안 믿지만은 신부감이나 신랑감으로 그래도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은 그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뭐 신앙이 있다 없다 이건 뭐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믿는 부모들이 말이죠. 그 목사님 그저 차차 그저 살면서 믿으면 되죠. 뭐 그러면서 말. 저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 믿는 배우자 얻으려면 죽을 각오해라.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드는 거 참 어렵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 믿게 하는 거 두 배로 더 힘들다. 물론 여자가 남자를 믿게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 고집 센 사람들 정말 예? 별수를 써도 안 믿어요. 아, 살으라고 믿으라는데도 죽으라고 안 믿어. 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통 사이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자녀들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그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은 소위 조건은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훼손당하고 조건을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폭포수 같은 물 같은 복을 쏟아 부어도 그 광줄이 사이로 다 빠져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의 복은 결정이 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에.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를 보고 그걸 어설프게나마 흉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었지면 내가 정말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저기 한국의 부산 송도 끝에 가면은 남부민동 산골짜기에 1952년 피난민들을 위한 교회로 시작된 은성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만 해도 2부 예배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건축을 했지만은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000명 교인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는 3부 예배를 최초로 드리기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관 시설이 너무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교장으로 계시던 인근 맹아학교 강당을 빌려서 유초등부는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기 산 너머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소위 확장 주일학교라고 얘기를 해서 주일 아침에 일찍이 선생님들이 북 들고 꽹과리 들고 거기에 올라가서 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걸어서 내려오면은 교회에서는 1부 예배를 마치고 11시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긴 합니다만 그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저도 가르쳐봤습니다만 장난기가 많고 아주 매우 활달한 아이입니다. 그 오가는 길에 높이가 꽤 되는 난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오가는 길에 그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졌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송도 보건병원으로 보내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장모님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전부 목사님 2부 3부 예배는 부교역자들에게 맡기시고 그저 빨리 가셔서 병원에 가셔서 아이를 위해서 수술일 앞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내가 무슨 집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그저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오늘 그 기도를 이 예배당에서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누가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 예배까지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정된 대로 그저 오늘 예배 모든 설교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이야 무섭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맞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 앞에 간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 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감정과 슬픔을 억제하지 못해서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다. 다 뒤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 참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기아가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최 목사라고 하는 친구. 그때 혹시 그 둘째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아마 그 목사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아마 끝까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목회를 잘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사건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소위 배 두드리고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어떤 땐 사막 갈 때도 있고 자녀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음 문턱을 넘어드는 그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 무너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흔들림 없이 내사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범사에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 높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야말로 앞으로 주변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마이다스의 손을 부려워하는 그러면서 썩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언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단 말씀이. 오늘 이 주일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을 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더벅더벅 복된 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 바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훈을 쫓다가 허망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